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의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문답에서 14문답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12문.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서 일시적인 형벌과 더불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이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 공의가 만족되게 하여야 합니다. 제13문, 우리 스스로가 이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제14문, 그러면 한낱 피조물이 우리를 위한 만족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를 죄되게 한 것에 대해서 다른 피조물에게 형벌을 내리지 원하시 않으시기 때문이요. 둘째로 한낱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의 짐을 담당하여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주간에 걸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답에서 11문답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문답에서 2문답까지의 내용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서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1문답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께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세로로부터 구원받고 예수로서의 그 피로 값주고 삼바되었고 그래서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방편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해 나가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문답에서는 이런 위로 속에 살다가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이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았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 그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3문답에서부터 11문답까지는 이 세 가지 사실 중에 그 첫 번째 사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참된 위로 속에 살다가 죽을 수 있기 위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문답에서부터 11문답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그 비참함의 깊이를 절감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분량면에서 볼 때 9문답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부분이지만은 인간의 죄와 비참함의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그 죄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끈질긴지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게 되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겠지만은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구원의 어떤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첫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왜 첫 부분에서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다루는가 하면 이 죄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총 또한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존재, 이런 비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 하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부각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먼저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12문답에서부터 85문답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 참된 위로 속에 살다가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 중에 두 번째 사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속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반드시 내리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의로움을 잊어버리시면서 자비를 베푸는 분이 아니시오. 또한 그분이 공의로우시긴 하지만 자비하심을 잊어버리시면서 공의를 행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 이 두 가지 성품을 항상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 어떤 일을 실행할 때도 이 두 가지 성품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그 섭리 방법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게 불의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선언하시되 이생에서 일시적으로 겪어야 될 형벌과 아울러서 영원토록 겪어야 될 형벌에 대해서 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다 살펴봤습니다. 그 형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로마서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거스려서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그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분리되어지는 이런 죽음까지 포함하는 그런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의 요구는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 스스로는 지킬 수 없게 되었어도 율법의 요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지난 과에서 살펴봤지만은 율법의 원리 자체는 살아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율법의 원리를 쫓아 구원에 이르는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의 원리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문해했기 때문에 율법의 원리가 우리에게 효과가 없는 것이지 그 원리는 언제나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12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러우신 심판대로 일시적인 형벌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요구되는가? 바로 그것이 이 12문답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형벌, 해산의 고통과 평생 일하고 수고해도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는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질문 자체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전제로 한 질문이지요.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따라서 형벌을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율법 준수를 요구하고 또 율법을 어겼을 때 그에 상하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지 않는가 질문을 하지만 율법의 원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코 잘못된 것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범한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죄와 저주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인간이 다시 말해서 아무리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이 죄와 저주로부터 일시적인 형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만족시켜 드려야 우리가 일시적인 형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저촉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형벌을 받아서 마땅함에서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에 만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벌하시지 않고 절대로 그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벌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절대로 아껴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같은 말씀에서는 너의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미사일처럼 반드시 그 죄가 추적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의 대상이 되고야 말 것이라 그렇게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처리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든지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13문답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의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에 만족함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바꾸면 과연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과연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미하심 앞에 설 자가 있습니까?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인간은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의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자력 구원론을 신봉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머리를 믿어라. 열심히 하면 된다.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의 문제는 인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어리석게 생각해요. 기도할 바에야 네가 이루어야 될 일에 대해서 더 시간을 내고 더 열심을 내가지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지 기도가 웬 말이냐? 기도는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할 건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할 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면서도 내가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런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 사실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인한 과학 문명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면 또 다른 문제는 늘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풀지 못하는 숙제가 또 생겼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 환경 오염 문제, 그 음식물의 그 유해한 요소, 그 뭐라 그러죠? 음식물에 들어가는? 예? 예? 환경 호르몬, 이런 문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유전공학이 발달하니까 또 유전자 복제 문제가 또 생겨나가지고 또 꼴찌를 썩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고장난 우주의 문제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나 유교는 대표적인 자력 구원론 종교입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는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디이즘이라고 이실론이라 그래가지고 인간도 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자력구원론에는 자력구원론의 끝은 늘 절망이에요. 절망. 자, 그래서 몇 번 예를 들었죠. 성철 스님,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성철 스님.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나는 무간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수미산은 여덟 개 산 중에 가장 큰 산임. 불교 설화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자신의 죄가 그렇게 높아서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나는 무간지옥으로 없을 무자 사이 간자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이도 없는 깊은 무적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늘 자력구원의 마지막은 절망이에요. 자력구원은 다른 종교에만 나타나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원리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율법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자력구원론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구제하고 이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행함도 들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예수님과 바울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주의 이단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많은 분들이 앞문으로는 율법주의를 몰아내고 뒷문으로는 율법주의를 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조금만 잘 나간다 싶으면 반드시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뭔가 내가 좀 열심을 내고 내 삶에 무슨 하나님의 주신 어떤 은혜가 있고 이러면 곧바로 그냥 그것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근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깊이 타락되어 있어서 인간 스스로는 결코 율법을 준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자꾸 살펴봤지만 율법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과 완전히 다르지요. 마음으로부터 동기로부터 과정으로부터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동시에 완전히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한두 가지 계명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서 그것으로 구원 얻겠다. 참으로 자신의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그런 행동입니다. 또 하나 기독교 안에 아주 교묘한 형태의 자력 구원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로서의 십자가 구속사건을 통하여 모든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토대를 마련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고 최후의 결정은 사람 각자가 하도록 했다 하는 그 주장입니다. 이게 복음주의에서 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결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취하면 당신 것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맞는 이야기 같지요. 이 주장에는 사람이 전적으로는 타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제시되면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인간 안에 남아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가르침이지요. 이렇게 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결정 여부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는 남아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결정의 과정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개혁주의에서는 콜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결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인간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1억분의 1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13문답의 질문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책만 증가시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분노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많은 심판거리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의 어줍지 않은 의를 내세워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감히 생각이나 품을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생각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후에 선을 행하게 되면 이미 범한 죄가 소멸된다라는 이런 주장은 성경에는 눈 닦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 같은 데는 어때요? 선을 행하면 죄가 상쇄되는 불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선을 베풀면 자신이 지은 죄가 상쇄되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고 참되게 살아가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당연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그거 해서 뭔가 더 얻어낼 수 있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오히려 죄책만 증가시킨 것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밥만 먹고 똥이나 싸면서 죄만 짓는 거예요.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면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도록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신분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도움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14문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피조물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전적으로 다 부패한 존재인데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누가 누구의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구명보트가 와야지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지금? 초월 세계로부터 이 세상 안으로 초월자가 들어와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줄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피조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 때 제사 방식은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황소와 염소의 피의 희생으로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시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짐승을 잡아 죽여도 그 짐승의 피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속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드렸던 속죄 제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그 반복되는 제사로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제3자가 천사를 염두에 두고 그 천사가 혹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에 만족함을 드릴 수는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의하면 천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후사인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리신 그런 영이지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고 신약을 아무리 살펴봐도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영이지 그 천사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만족을 드릴 수가 없는가? 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가? 14문답에서 그 두 가지 이유를 답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른 피조물한테 형벌을 내려버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따라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른 피조물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그 영혼이 죽지 죄 없는 다른 어떤 존재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동물을 대신 벌하거나 천사를 대신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 중에는 구원받을,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피조물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이유는 그저 단순한 피조물, 그저 참 훅 불면 날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제 아들 찬호나 찬영이를 대신해서 지옥 갈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가. 찬호와 찬이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지옥 가겠다. 저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 박희선 성도님은 있습니까? 재현이를 위해서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행을 받겠다.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네, 없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상상도 못하지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서 죄를 사하게 할 수 없었다고 하면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는 무슨 쓸모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반복되어졌던 희생제사 제도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희생제사가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었다고 하면 수없이 죽어간 짐승들의 피는 무슨 소용이 있고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 또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이것은 쓸데없는 짓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3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속죄 제사의 제물 자체가, 제물이 우리의 죄를 속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 사용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어요. 이 의도를 간파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짐승을 잡아 죽여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10장 3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뭐라고 말해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속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해서 자신들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필요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셨습니다.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이 동물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며 죽었듯이 우리도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피값이 지불되어야 된다. 얼렁뚱땅 그저 그냥 뭐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원리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렇게 쉽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맹렬하게 진노할 수밖에 없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책임져야 된다. 그 사실을 구약 성도들이 깨닫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런 속죄 제사는 참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로서의 영원한 속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사해버리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 시대라 할 수 있는 구약 시대에서도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게 되면 앞으로 오실 구속주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의도로 속죄 제사를 만들어서 인간들로 시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 뜻도 없이 복잡한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내장은 끊어내고 뭐 불태우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용도로 제사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속죄 제사에 참여하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과 동시에 그래서 구속을 바라보면서 미리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시대 때 무수히 반복되었던 이 모든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구속사건, 구속제사, 그 참된 화목의 제사, 그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전에 인간들이 행했던 모든 죄들을 간과하셨다. 간과가 뭡니까? 보고도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제사 제도를 통해서 간과해 오셨던 모든 죄악,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스려 범한 모든 죄악, 응분의 심판과 처벌이 실제로는 행해지지 않고 간과되어져 온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예수님께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사제도는 통과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통과시켜버리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겨온 문제, 그것을 누가 해결하셨는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그분이 일시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12문답부터 14문답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참된 구원자인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것에 대해서 오늘 12문답, 14문답, 14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는가 그 구원의 전 과정을 더 세밀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무지해서 주의 말씀을 두 눈 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 안에 드러난 복음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저 이전에 들어왔던 말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얽어매고 자기 수준에서 평가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 안에 드러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의지로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참으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의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할 수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눈뜬 장님과 같이 갈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경 안에 드러난 복음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책과 우리의 모든 지기 힘든 짐들을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기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마땅히 인간들이 담당해야 될 우리 자신이 담당해야 될 모든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들을 주님께서 대신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 참으로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 남은 여생의 삶이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드러나야 할지를 늘 생각해보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얼마나 살다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저 육신의 안녕과 평안을 도모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에 주의